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특새를 맞이할 때마다 참 시간의 빠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라는 큰 주제 아래 주제별 설교를 좀 한 달여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박국, 호박국이 생각이 나시나요? 하박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끌어안다, 포옹을 뜻합니다. 끌어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씨름하다. 중의적 의미가 있죠. 누가 제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구약의 여러 명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누굴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명한 선지자가 많아요. 뭐 엘리야, 특별히 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다 시대적 그 역할을 했고 또 훌륭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도 왜 하박국 선지자를 선호하는가? 여러 유명한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어떤 시대적 기능을 맡았는가 하면, 하나님 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시대의 악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기능과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끌어안고 백성들의 입장과 백성들의 눈물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렬하게 투덜거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면면을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인간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그런 차별점이 있어요. 항상 그 시대의 고통 또는 백성들의 눈물의 측면에 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짧게 짧게나마 1장서부터 좀 스케치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받은 뭡니까?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그 무게가 진누르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담아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시대적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아지는 내용은 사실 이렇게 유쾌하고 좋은 내용보다는 뭔가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 안에 경고적 성격을 띠고 담아졌는데,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짓눌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독특한 출발이에요. 1장에는 이 선지자의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당들은 대적들은 왜 형통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너덜너덜해진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말하자면 퍼붓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럼 상황이 뭐냐? 왜 그들은 고통 속에 길게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들의 대적은 누구며 그 대적들은 왜 형통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때가 BC 600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경이에요. 그때는 세계의 모든 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고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란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잔혹하기로 명성을 떨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선지서가 나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 백성들의 그 흉폭함이 아주 잔인하게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흘 붉을 꽃이 없다고 이 나라가 드디어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냐면 바벨론이라는 성경에서 갈대아인이라고 소개되는데 같은 민족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바야흐로 양대 강국의 재편 아래 질서가 격변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양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매우 공고한 상황에 던져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예레미야서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동시대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무슨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별명이 있었죠? 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그는 정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관 20세의 나이에 그에게 강력하게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아진 명령은 그 정적들에게 또 흉흉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면서 가서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며 울며 가기 싫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바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글 속에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동시대 인물일 텐데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시작.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남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하나 눈에 띄죠. 여후디가 성경을 읽어요. 왕 앞에서 선어 쪽을 읽으면 왕이 그거를 면도칼로 쭉쭉 찢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던져요? 앞에 피워놓은 화롯불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넣는 거예요. 아, 다 외워서 그랬나? 그럴 리는 만무하죠. 예, 이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른 무슨 중요한 왕궁의 기록도 그래서는 안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날로 그것도 왕이 찢어서 불쏘시개를 하고 있어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디고 무지하고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자, 다음 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박국서 1장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주목할 단어 하나가 뭐냐면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가 이 이후로 6번 이상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강포는 이 시대의 중심 단어였어. 강포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수탈하고 물어뜯고 부리가 판치는 보편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강포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자본의 논리로 악하고 교묘한 강포가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 자본의 힘, 진리를 밀어내고 자본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강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무서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아이콘이 강포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대적은 형통합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때만 가능했던 질문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디다 세우냐 하면 2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불러
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울음과 물음을 가진 이 선지자를 어디에 세우냐면 성루에 세웁니다. 성루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성벽이 도읍을 둘러싼 방어 체계에 성벽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성벽이 두꺼우면 그 성벽 두꺼운 지면으로 위로 마차도 지나갈 정도의 두께를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텁게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그 위로 마차도 지나갈 정도의 큰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뭘 세우죠? 그 위에 성벽 위에다가 성루를 세웁니다. 여기는 경계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멀리까지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혹 누가 음모를 꾸미거나 이 성을 공격하는가를 이 성벽에서 이 성루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루라는 말에 그 아름다운 의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다. 여러분 이 성루의 경계가 무너지면 성 안의 모든 것은 다 멸절하거나 몰락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세계에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뭐 뒤에 건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 혹 졸음이 올까 봐 제가 갖다 붙인 거지만은 진짜 배식은 중요합니다. 근데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알죠? 예. 사람이 이상한 게 이 먹는 거 가지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요. 또 삐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배식이건 자식은 간에 경계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훨씬 어릴 때인데 아버님이 제가 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하고 별 추억이 없는데 그 추억이 하나 탁 한 컷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국군의 날인데 이제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의장대가 앞에 서고 육해공군 병사들이 서고 뭐 무기들이 다 동원이 되고 탱크 뒤에 오고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버님이 군인이시기 때문에 저를 구경을 시킨다고 데리고 거리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큰 구경거리지 않습니까? 빼곡히 어른들이 연도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틈바구니에 서서 구경을 하는데 어른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겠죠? 기억에는 없지만 아빠 안 보여 안 보여 그랬겠죠? 그때 딱 한 컷 남는 그림이 뭐냐면 아빠가 저를 번쩍 올려가지고 목마를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군인들의 행진과 화려한 퍼레이드가 신천지가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말인데 이상한 것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표현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 성루에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 앉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선지자를. 그러면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때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앉아 뭘 봤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뭘 봤나? 다 같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아진 풍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경이로운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원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면서 전파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 앉혀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 역사의 저 언덕 너머의 어떤 하나님의 묵시 속에 담긴 경이는 지금 뛰어가면서도 전파할 정도의 어떤 급박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걸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3장입니다. 자, 오늘 3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네. 자, 여기 기도라고는 했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에게는 노래, 기도, 찬양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 이후의 모든 내용은 사실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에 맞췄다고 돼 있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또는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온옷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일 것이다. 근데 이런 악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기온 옷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음악 부호로 해석을 합니다. 음악 부호. 여러분 음악 부호는 크레센토, 뭐 점점 빠르게, 점점 약하게 이런 부호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새로 배정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아주 이 머리가 길고 정말 인물이 방금 사회본 우리 최지원 목사님처럼 아주 아랍 왕자처럼 생겼어요. 응? 아랍 왕자처럼. 난 저 친구 사회보면 그 다음에 나오기가 싫어요. 비교가 돼가지고. 네.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인데 부임하자마자 원래 그때는 반 이름들이 반의 개성에 맞춰 다른 게 아니라 전부 일반 2반 전부 이런 패턴이잖아요. 근데 반 이름을 돌체반으로 바꿔버렸어요. 돌체. 그 돌체가 뭐냐면 음악 부호인데 부드럽고 아름답게라는 뜻이에요. 그분 자체가 정말 부드러웠었어요. 근데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저희를 갖다가 야, 돌반 돌반 그랬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애들이. 예, 그래서 그 돌체는 제가 영원히 잊질 못해요. 저희 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온 옷이 사실은 음악부인 것이 뭘로 알 수 있냐면 끝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찬양 맞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어디에 맞춘 것이니라?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수금이라는 것은 이 켜는 악기가 아니라 뜯는 악기입니다. 이게 뜯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쾌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을 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오노시라는 음악 부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경쾌하고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경쾌하고 빠르게라는 음악 부호라면 그 안에 담아질 음악의 가사 내용은 우울하고 또는 슬픈 애가조의 가사가 나와야 맞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희망찬 소망의 가사가 나와야 맞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 떨리는 도다.
위에 올라가서 8절을 보세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살펴본 두 절만 보더라도 이 내용은 비트가 빠르고 경쾌한 쪼로 노래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언밸런스예요. 이 노래 자체가. 그렇죠? 예. 원래 형식이 경쾌하고 비트가 빠른 부호가 붙었다면 내용도 뭔가 좀 소망 있고 희망찬 내용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거는 조국의 멸망을 본 거예요. 조국의 멸망.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함께 모두 포로가 되죠. 자, 그 조국의 멸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음악 부호는 경쾌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안 맞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그럼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온옷에 이 곡조를 맞추었을까? 여러분,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다 멸망해서 그럴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뼈가 썩이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바라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하나님이 이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림을 나에게 보여줬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었던 시련이고 고통이었다면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그 너머 더 큰 일을 봤는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앞을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응하면 외형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고 무엇이 증대되고 증가되는 게 부흥으로 이해를 하는 고정관념에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새표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의역을 해서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 뭔가 하면 뭐가 늘어나고 계몽된 열정, 인간의 프로젝트, 동원해서 끌어모으는 어떤 동원력, 이게 부흥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부흥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주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현존하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니까 우리 조국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너머 더 놀랍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은 타이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두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대만, 또 하나는 바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두 지명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펼쳤어요. 여기일 것이다, 저기일 것이다. 결국 합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합의가 되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노정은 어딘지는 확실치 않으나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노종 중에 어느 지점일 것이다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딘지는 명확치 않아도 이 노종은 무슨 길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의 멸망과 조국의 해방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 역사의 언덕 넘어 결국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손길을 본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현존하는 역사 속에 구현되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한 그림이에요. 그거를 보니까 지금은 뼈가 썩어 들어오는 고통 같은 조국의 멸망이 눈에 보이지만 그 멸망의 언덕을 넘어 이 조국을 결국에는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니까 그의 입에서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격렬하게 온 감흥을 다 터뜨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북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야 백기를 돌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등 떼밀어 순종하여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체포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던져져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뭘 터뜨립니까? 찬양을 터뜨려요. 너무 많은 실성을 했나? 너무 많은 실성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드디어 이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하나님의 경의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걸음을 로마의 신장부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걸 원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뭘 본 거예요?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느냐?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느냐? 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것이 관심사였다면 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이 열릴 때 그는 당연히 먼저 나가거나 도망갔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나중에 모시고 나가죠. 간수들이. 바울은 뭘 본 겁니까? 내가 가두어져 있느냐 풀려나느냐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내가 갇혀져서 내가 포로가 되어서 묶여 로마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역사의 행로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면서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 3주간의 특세는 그런 새벽이 돼야 돼요. 물론 내 사정, 내 사연, 눈물겨운 길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평생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저 역사의 언덕 넘어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꿈꾸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계몽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 하나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부흥,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다림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순명처럼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제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현실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깜깜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절망의 현실을 넘어 구원의 주제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경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 또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이번 특새를 통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